오늘 부활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풋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살아계신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호흡이 있을 때 찬양해야 되지만 오늘 같은 날은 계속해서 찬양 듣고 찬양하고 싶은 날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사망과 모든 저주의 권세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 아까도 박수로 영광 돌렸지만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대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 다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왜 부활의 첫날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준 사람들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이름의 마리아 두 여인을 먼저 제일 먼저 만나주셨거든요. 그 질문에 아주 재밌는 답을 하셨어요. 원래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중에 최고의 전문성이 이야기하는 거 말하는 거.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나도 처음 본 사람한테도 말을 걸고 다 하시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좀 빨리 전달하라고 여자분들을 제일 먼저 만나주셨대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전달하는 거 그게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고 또 우리가 증거해야 될 굉장한 영적 비밀입니다. 단순히 신념이 아니고요. 실제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거든요. 많은 종교가 있는데 대부분의 종교는요. 특히 고등종교라고 말하는 굉장히 수준이 있는 종교들은 뭘 하냐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 성인이라 그러죠. 성인들의 삶을 기리고 그 성인을 숭배하고 그 성인이 남겨놓은 많은 말과 사상들 그를 음미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종교입니다. 종교에는요. 그 성인들이 했던 이야기들, 뭐 유교 그러면은 공자가 했던 많은 그 참 고귀했던 삶, 그리고 그가 남겼던 많은 사상들, 이야기들, 그걸 음미하면서 섬기고 그를 경배하는 걸 유교, 이렇게 종교라고 하죠. 또 불교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의 그 인생과 그가 남긴 많은 업적과 또 이야기들, 사상들, 그걸 섬기고 그거를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숭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같이 모든 종교는 싹 다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있는 성자는 없어요. 다 무덤에 묻혀서 썩었어요. 흙으로 다 돌아가 있어요. 불교 같은 경우는 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불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우리 기독교를 많이 이렇게 따라하죠. 예전에는 원래 불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참불가 만들었어요. 우리 찬송하듯이 참불가, 책도 만들어서 참불가가 있고요. 가가호 이렇게 신방도 합니다. 신방도 하고 또 수련회 같은 것도 하고요. 특히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는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어린이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이 불교의 교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이 학교를 운영합니다. 거기에 좀 더 나가서 일요일 날 예불을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주일날 예배하듯이 예불을 합니다. 많은 거를 다 흉내도 내고 또 따라서도 하고 뭐 나쁘지 않죠. 좋은 거니까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절대 하나는 따라할 수 없어요. 그게 뭐냐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 사건만큼은 어떤 종교도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종교하고 복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다른 조금 수준 낮은 종교들은 뭐 하냐니까요. 성인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박스 같은 거에, 항아리 같은 거에 형상 안에다가 귀신들이 담겨 있어요. 그 형상을, 거기 귀신이 담겨져 있는 그 형상을 두고 숭배해요. 거기에 예배하고 절해요. 그게 종교예요. 뭐 조금 수준이 낮고 수준이 높다, 뭐 이 정도 수준이지, 차이지, 다 같아요. 귀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죽어있는 성인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 기독교는 어떤 신앙이냐? 부활이에요. 살아계신 주를 섬기고, 오늘도 오늘 이 예배는 왜 우리가 예배가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죽어있는 자를 우리가 숭배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런 좋은 말씀을 남기시고 가셨네. 그거 음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우리와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다르죠. 완전 달라요. 죽은 성인들의 이야기들을 음미하면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음미하면서 야 그랬었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비밀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항아리 안에 갇혀져 있는 귀신, 그들을 섬기는 게 대부분의 종교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늘 위 땅 아래 무소부재할 만큼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형상 안에 가둘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키는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요. 굉장히 달라요. 도저히 이거는 섞을 수가 없어요. 많은 종교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통합 종교 같이 함께 하자. 예, 우리가 좋은 일을 같이 해야죠. 그런데 이 신앙의 근본 자체는요, 완전히 다른 데서 시작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은요,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을 막 이런저런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부활이 맞니 틀리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믿는 거, 우리가 전달하는 거 다 헛것이 된대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17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굉장한 비밀입니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은 죄라는 죄 아래에 있어요. 죄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당하고 살아야 돼요. 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하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좀 나쁜 짓을 했다, 실수했다, 거짓말을 좀 했구나, 사회 윤리 도덕에 관련된 죄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어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와 함께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있어야 될 우리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뭐 생후 한 1년, 2년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그때는요 많이 만져주고 스킨십도 해주고 찡찡거릴 때 또 막 끙거리고 울 때 바로바로 대응해주고 대답해주고 말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여드려 다 대화하고 이야기 걸어주고 눈 마주쳐주고 만져주고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때 그게 많아지면 그 시간이 많으면요 아이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아주 편안하게 자란 올라온대요. 정서가 아주 편안하게. 옛날 어르신들 이야기가 있죠. 애들 손 탄다, 만지지 마, 너무 심하게 안아주지 마. 그건 혹시 어른들이 이렇게 힘드니까, 안아주기가 힘드니까 그런 말들을 만들었지 않을까. 근데 요즘 학자들이요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온대요. 아이들을 많이 만져주고 대화하고 눈 맞춰주고 이게 없으면요 표는 전혀 안 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각한 문제가 와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삶에 있어서도 나중 돼서는 어른 돼서는 이상한 행동도 해요. 그리고 예전에 보세요. 딱 양복 다 차려입고요. 우리 축구 대표팀이 브라질 가가지고요. 지고 오니까요. 호박엿 들고 가서 주고 던져요. 아니 50 넘은 6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어릴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작용한대요. 그런데요. 젖 먹는 아이가, 엄마 품에 있어야 될 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평생을 살아왔다. 문제 아닌 문제들이 심각하게 많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게 뭔가 모르게 문제가 오고 재앙이 닥치고 저주가 오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이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 문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라는 저주가 당연히 찾아와요. 이 죽음이라는 것에요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죄 아래에 계실 수가 없잖아요. 죄를 완전히 이기시고 사단을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게 부활의 비밀이에요. 부활이 없으면요 기독교는 아무 힘 없어요. 다른 종교와 똑같아요. 재앙과 저주가 와도 이길 길이 없고요. 사망 앞에요 벌벌벌벌 떨어야 돼요. 죽음 앞에, 지옥 앞에요 우리는 아무 힘 없이 그냥 내 인생 다 내놔야 돼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땅께 다라면 우린 진짜 불쌍하다. 왜? 우리는 천국 소망 두고 살아가고요.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데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 되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부활의 첫 열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몸을 입고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날 시간표가 있대요.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22절을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때문에 죄가 시작되어져서요 죽음 아래 다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한 영적인 비밀로 전달하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좀 오늘 이 시간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6세기경에 로마 황제가요 바티칸 교회에게 큰 선물을 하나 기증을 했어요. 황금으로 만들어 있는 순금으로 만든 십자가, 큰 커다란 십자가를 다 만들어가지고요 교회에다 기증을 했는데 그 십자가 황금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값진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서 그 가장 가운데요 조그만한 나무 조각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설명을 했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지셨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의 나무 조각이래요. 그걸 그 금 십자가 사이에다 다 끼워놓고 이제 선물을 한 거예요. 그 나무 조각 그거 보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 앞에 바라보고 기도하고 촛 키워놓고요 숭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에 못 박혔지? 이 나무일까? 저 나무일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세마포 옷을 입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 세마포 옷을 찾아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지금도 그거 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무덤에 들어가신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이냐 어디에 있냐 그거 찾아내려고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요. 근데 성경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성경은 뭐 어디에 관심 있냐니까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냐? 왜 그렇게 하셨냐? 그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어떤 십자가에 죽으셨냐? 그 나무 조각이 어디에 있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부활주일 하면은요, 올해는 뭐 달걀값이 비싸져가지고요. 달걀 삶는 일이 별로 없어졌는데 뭐 부활주일 아침 되면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주려고요 달걀 삶고요 얼마 정신 없는지요. 또 교회에 또 찬양대는요 칸타타 준비한다고요 맨날 며칠을 준비해요. 이 곡을 해야 될까 저 곡을 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요 우리 어르신들 어제도 제가 보니까 이제 천주교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다 어제 밤인데 흰 한복을 입고요. 다 할머니가 다 가방을 하나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교회 가서 예배하러 가는 거구나. 흰색 입고 저도 오늘 흰색을 넥타이를 맸습니다. 부활주일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딱 관심 갖고 없어요. 뭘 입을까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요 성경은 다른데 관심 있어요. 왜 만왕의 왕 되신 내 주께서 왜 고초당하셨지? 이 벌레가 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왜요? 나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디에 지금 잡혀 있어요? 죄의 권세 아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앙과 저주를 당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주인이 사라져버렸잖아요. 주인 행세하기 위해서요. 사단이 딱 우리 인간을요. 완전히 왕, 신으로 딱 군림해서요 그 위에 딱 장악하고 있어요.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권세, 지옥권세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를 깨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그걸로 끝나면요 죽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지옥권세, 사망권세 밑에 그 아래 있어야 돼. 죄의 가래 아래 있어야 돼. 아, 죄를 지으면 저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거는요. 그 죄를 이기시고 죄 위에 딱 올라서셨어요. 죄 문제는 완전 해결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증거로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지옥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사단을 박살내고 승리자로 우뚝 서셨어요. 지금 그 이야기가요. 오늘 3부 예배 때 해야 될 같이 찬양할 니시 여호와 니시. 이건 승리의 깃발을 의미해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하는 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시고 사단을 깨뜨리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의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활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왕노릇 하시기 위해서요. 야, 내가 왕이야. 천하를 내가 다스릴 거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아주 연약한 우리의 인생, 찬송가에는요, 벌레 만지도 못한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대신 지시고 우리의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증거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꿨어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이지만 운명 다 끝내버렸어요. 사주팔자 매의 있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 3장은요. 너 하나님 그거 없이도 네 혼자 잘 될 수 있어.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완전히 빠져서요. 헤어나오지는 못해요. 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요. 다 하나님 없는 뭔가의 틀로 딱 만들었어요. 그걸 문화라고 표현합니다. 그 틀에 딱 갇혀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요. 개인 개인은 사단이 만들어놓은 똘똘 묶어놓은 올무에 잡혀서요.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그걸 보고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라 그래요. 이걸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증거로 부활하셔서 승리자로 지금도 하늘 보좌에 서 계세요. 그거를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요한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죽은 자를 지금 묘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 사도는요. 사도들 중에 제일 나중에 순교당한 사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밧모섬에 갇혀서요.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했죠. 나머지 사도들은요. 이미 먼저 순교 다 당하고요. 제일 나중에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참 시간이 많이 지났죠. 제일 나중에 사도가 요한 사도가 순교를 했으니까요. 그 요한 사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요한을 찾아와서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본대로 다 기록해. 그리고는 지금 세워져 있는 교회들에게 다 이 말을 전달해. 두루마리에 써서 다 전달해. 지금 그 이야기에 요한 사도가요. 본 그대로를 적어요. 관에 눕혀져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실제로 교회들을 딱 사이에 두고요. 움직이시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주의 종들을 딱 손 안에 쥐고 움직이시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요? 살아계신 주. 죽어있는 자를 묘사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분을 묘사한 거예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영어로 보면 A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알파벳이 있죠. 그런 것처럼 헬라어의 제일 시작이요. 알파요. 제일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을 이야기해요. 그 말은 이 온 우주 만물이 시작할 때 그 시작이 그리스도로 시작했고 끝이 그리스도로 끝나서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요.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이제도 있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과거에도 있었고 장차 앞으로도 오실 분, 과거, 현재, 미래 항상 살아계신 분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보면은요. 이 일곱 교회,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설명해줘 라고 하면서요. 13절부터 묘사하는데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말라기 사장에는요, 치료의 광선을 비추신다?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선, 빛이라는 말이죠. 17절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에요. 이 인류의 모든 시작이 거기서 마지막 끝도 거기서 끝날 거래요. 그러면서 18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전에는 죽었었대요.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죽었는데 지금은 살아계신 분이래요. 그분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세세토록 살아있는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손 안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대요. 사망이라는 방 안에 갇혀서 못 나와서 어떤 성인들처럼 그냥 죽음 앞에 수그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끌고 열고 나올 수 있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대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중국의 진나라 때 진시황제. 평생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약을 구하기 위해서요. 온 천지에 사람들을 보내고 다 했는데요. 결국 죽었어요. 성자도 죽고요. 왕도 죽고요. 시대를 움직였던 호령했던 장수들도 죽고요. 지혜자도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훌륭한 사람들 다 죽음 앞에 다 무릎 꿇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있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사망의 열쇠, 음부의 지옥의 열쇠 딱 손에 쥐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요, 사망 곳에 완전히 이길 수 있다는 말이고요. 지옥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가둘 수가 없다라는 말이 돼요. 굉장한 영적인 비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주, 오늘 제목이죠. 그런데 예전에 중세교회를 비롯해서 지금까지도요, 많은 가톨릭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했냐? 그리스도의 이미지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같은데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고요, 형상을 막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굉장히 이렇게 탁 아주 힘있는 마리아의 품 안에 조그만한 아기 예수로 안겨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로 표현해내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내요? 힘 없어요. 마리아가 훨씬 낫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탁 품 안에 품고 있는데요. 그런 이미지로 자꾸 복음을 없애요. 아주 힘없는 어린아이로 보여요. 그러면은 어린아이 아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전부 다 십자가에 매달려서요. 양손에 못이 박혀서 피 뚝뚝 흘리고 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고개를 한쪽으로 툭 떨들고 있는 아무 힘 없는 그리스도. 무능력하게 죽음 앞에 그냥 이렇게 복종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 모습으로요. 온 교회를 다 치장했어요. 누구의 작품이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십자가를 치고요. 서서 이렇게 탁 들고 막 굉장히 막 삼손처럼 탁 한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눌려가지고 쓰러져서 무릎 다 깨져가지고요.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온 천지 다 그려놨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요. 야, 예수님 참 고생 많이 했겠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저주와 사망고세를 이기셨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꾸 그런 이미지를 계속 심고 있어요. 제가 유럽 가서 봤다고 말씀드렸죠. 유리관에요. 예수님이 양 옆에 빼빼 말라가지고요. 창자국이 있어요. 손에는요, 못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탁 죽어있는 모습으로 누워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 관뚜껑 열고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날 예수님이에요. 탁. 그 앞에 온 천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빌고 기도하고 가요. 어떤 생각을 하고 갈까요? 불쌍하구나. 힘드셨겠구나. 그걸로 끝이에요. 성경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시는 살아계신 주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예요. 완전 사단이 얼마나 장난을 많이 쳐나는지요. 아무 힘없는 예수님? 아닙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곧 살아계신 주라. 지금도 살아계셔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우리가 그냥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가서 야 예전에 예수님 했던 이야기 좀 우리가 잘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드리면서 음미하고 묵상하고 야 좋구나 이랬구나 저랬구나 과거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에 약속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죽은 자의 생명도 쥐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를 딱 손에 쥐고 계신 그분이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게 부활의 비밀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도 없어요. 뭐 하려고 여기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데. 집에 앉아서 그냥 책 한 권 읽으면 되는데. 아, 이런 이야기를 했었구나.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란 분이 이런 이야기도 하셨대. 그거는 우리가 믿는 신앙 아니거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금초 때 교회를 말하죠. 교회에 함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건 죽은 자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산자의 살아계신 분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전에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부활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혼자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했겠지. 아니요. 부활의 첫 열매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망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지옥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덮어서 완전히 가다놓을 수 있느냐? 없어요. 죄가 여러분들을 완전히 노예 만들어서 끌고 다닐 수 있느냐? 없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 완전히 이기시고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지옥 완전히 멸하시고 사단 박살내고 승리자로 서 계셔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오늘 또 그분의 이름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배 한 번으로 다 인생의 문제 다 끝낼 수 있어요. 다른 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교회는요 많은 일이 있습니다. 섬겨야 될 일도 있고 교회를 위해서 심부름해야 될 것도 많고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대에 서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누구를 위해서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하나로 다 끝낼 수 있어라는 말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질병 가운데 죽음의 위기, 삶의 위기, 위험 가운데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절대 피할 수 없는 죽음,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죄 문제, 사단의 권세, 부활하신 주님이 다 끝내셨어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매여 있는, 거기에 우리가 끌려다녀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될 전도자, 이걸 미래까지 갖고 가서요, 시대의 재앙을 막아서 해야 될 렘넌트, 그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의 비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로 힘을 얻는 시간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너무 힘들겠죠. 혼자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죠. 그 교권은 어마어마한 힘으로 누르죠. 지금의 교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때 당시에는 이단자로 누명이 되어지면요 생명 내놔야 돼요. 아예 뭐 불에 태워서 죽이든지 돌에 맞아 죽이든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든지 생명 걸고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힘들어. 진도도 안 나가. 이게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낙심되어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마틴 루터 아내가요. 상복을 입고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냐고 아침부터 상복을 입고 누가 죽었냐고. 그때 그 마틴 루터 아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시냐고 살아계시지.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좌절하고 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죽으시지 않으셨는데. 그 말 한마디예요. 마틴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 그 일에 다시금 힘을 내서 박차를 가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냥 관념 속에서 하나님이란 분을 이렇게 상상으로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의 교회들을 함께 하시고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다 손 안에 쥐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0절. 저는 이사야서를 너무 좋아하는데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런 이야기죠. 내 송사는 내 답답한 어려움들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죽은 자를 앙망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죽어서 관 속에 갇혀서 죽어있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하늘 보좌에 교회들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3절 14절에는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라. 이사야 4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시는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며 펴시고 하늘을 창조하고요 멋있게 펼쳐놓으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있는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부모가 갓난아이가 막 아장아장 걸어갈 때요 손을 탁 오른손을 붙잡고요 걱정하지마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같은 의미예요.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땅 살아가면서 불신자들 사이에서 막 몸부림치는 것처럼 보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겠대요.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의 손에 여러분들을 넘겨주지 아니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에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이사야서 말씀들을 좋아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혹시 위기 가운데 우리 죽음 앞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죽을 것 같아.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나 너무너무 힘들어.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고 무너져 있지 마십시오. 그건 불신자들 부활의 주님을 모를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망의 권세 완전히 깨뜨리시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이야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저는 이 교회 문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저는 신앙 고백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지금 살아계신 그분. 우리 가정의 문제 하나님이 주인이셔. 여러분들의 인생 누구 하나 이 땅에서요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최고의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의 배경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누리세요. 세상의 것 보시고 여러분들 주변의 환경 보시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특별한 계획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의 것,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찾아내야 될 것, 여러분들의 것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걸 우리는 이면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천명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의 것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려내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축복을 찾아내야 될 여러분들의 현장 따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쩌다가 나는 이 직장 생활하고 있지? 어쩌다가 여기 와 있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현장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속에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셔.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 없어. 오늘 말씀 그대로를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질병, 위기, 위험 어떤 거라도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는 이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왕 되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도 마.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어. 네 팔을 딱 붙잡고 네 손을 붙잡고 너를 보호할 거야. 하나님 이 응답 속에 오늘 또 새 힘을 얻고 또 새로 시작하는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